들어오시면서 이 교과 과정 실라부스라고 다 이거 받으셨죠, 그렇죠?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러다가 6월 12일 날 제가 우리 RC의 이 총회에 참석하는 일이 딱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하고 종강하려니까 이게 이렇게 또 끊어져서 아예 6월 5일 날 아예 종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1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뉴브런스윅 신학교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사회가 한번 있지 싶은데 그때는 제가 갔다가 돌아와서 이 성경대학을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뭐가 없으면 우리 3월 13일 오늘 개강해서 이제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4월 3일 보십시오. 4월 3일은 우리 고난일 기도회입니다. 우리 고난일 기도회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있는 그날 기도회로 우리가 모일 때 전부 검은 양복과 검은 옷을 입고 자녀들 또다 이렇게 보는 교육도 시키면서 우리가 고난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빠지고요. 그다음 4월 10일 날 4월 10일, 12일이 우리 RCA 한인교회 연합부흥회가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맡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4월 10일 날이 휴강이 되고요. 나머지는 교회 특별한 뭐가 없으면 6월 5일 종강할 때까지 그냥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거는 우리 제17기 성경대학 교과 과정 및 일정 2015년 3월 13일에서 6월 5일 금 시간은 8시 30분부터입니다. 땡땡땡땡 아니나 이나 뭐붕 그러는 뭐 대학교에 가면 그런 수업 시작하는 종소리는 없지만 8시 반 되면 여기 뭐 오셨든지 안 오셨든지 제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드리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도 반에 그냥 했잖아요. 그렇죠? 8시 반 되면 딱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는 거는 10시 되면 마칩니다. 제가 10시 조금 넘게까지 갈 때는 죄송하다 그러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봐야 뭐한 5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귀중하게 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 것도 아는 거 중요하지만, 뭐 그것만큼은 덜 중요할지 모르지만,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면서, 대화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 건강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20분, 8시 반에 시작해서 9시 한 20분이나 25분 정도 되면은 딱 휴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휴식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마시고 하루의 피곤도 풀고 그리고는 10시 될 때까지 우리가 나머지 정리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딱 나오셔서 그 다음에 10시 되면 마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3년도에 코헨이라는 박사님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에 사회성이 있는 사람하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감기 더잘 걸릴까 이런 걸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 참별 연구를 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회성이 풍부한 사람 한 무리, 사회성이 좀 없는 사람 한 무리를 먼저 구별을 해놓고는 감기 바이러스에 아예 노출을 시켰습니다. 어느 쪽이 감기가 더잘 걸렸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만나면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러는 사람이 이렇게 감기가 더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회성 없이 있는 그냥 혼자서만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감기가 더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박사학위 논문이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는데 훨씬 그게 강하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훨씬 덜 걸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뭐 하여튼하고 희한하죠. 근데 학계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인정을 해줬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막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어울려서 사랑하면서 뒹굴면서 막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 시간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나가셔서 커피도 마시고 재잘재잘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한 9시 한 20분 20에서 15분에서 20분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교과과정 보시면요.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냥 이번에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 뭐 하나예요? 빌레몬 이렇게 네 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 뭐요? 빌레몬. 빌레몬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개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체로 에베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 학기 내로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장 김홍곤 장로님 나오셔서 또 당부의 말씀과 광고도 아울러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성경대학을 개강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초심을 잃지 마시고 또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또 영예의 수료증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사모님 반주해 주시겠고 또 동원부에서 픽업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시고 최영석 집사님께서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근본은 11주인데요. 요번 주 빼고 10주 동안에 그걸 제공해 주실 분이 곧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공하실 분은 끝난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는 꼭 스티커를 받아가시고 출석부에 이렇게 붙이시고 또 졸업하실 때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도 수고하실 텐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저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밥 먹는 그거를 밥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밥상.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거기는 단백질도 있고 거기는 갈비도 있고 거기는 김치도 있고 거기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왜 밥상이라 그랬을까? 고기상이라 그러거나 아니면 생선상이라 그러거나 아니면 김치 맨날 나오잖아요. 김치상이라고 안 그러고 왜 밥상이라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드셔야 돼. 밥이 기본이에요. 그때 밥은 지금같이 백미가 아니죠. 그렇죠? 옛날부터 밥상 그럴 때 밥은 현미밥이죠. 요거 무슨 글자예요? 무슨 기자예요? 다 아시네. 기운 내려 그러면 뭐 먹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 글씨에. 잘 아시네. 요게 뭐예요? 쌀미자 아시네. 기운 내려고 그러면요, 밥 드셔야 돼. 밥 드셔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는 지금 백미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미를 얘기하지만 하여튼 이렇건 저렇건 기운 내려고 그러면 여기 김치라고 넣어놓거나 아니면 고기라고 넣어놓지 않고 뭐라고 넣었습니까? 쌀을 넣었습니다. 쌀밑자를 넣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힘을 내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찬송도 중요해요. 기도도 다 이게 어울러지죠. 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내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원래 요번에는 우리가 성경 말고 다루는데 한번 나오시면 이게 몇 주 안 되잖아요. 빠지지 말고 쫙 나와 보시면은 적어도 옥중서신이라는 이 감옥에서 썼는 이 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 은혜가 가슴 속에 이렇게 담깁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운할 때 기자에 제일 기운을 돋아주는 게 뭐라고요? 예, 쌀입니다. 밥입니다. 밥.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 빠지지 맙시다. 예, 혹시 실라버스 못 받은 분 계세요? 제가 오늘 이걸 101장을 복사를 했는데 모자라시면 101분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최영석 집사님이 아이고 이거 고장났어요. 우리 그 뱅뱅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프린트기. 그래서 제가 또 제 방에 쫓아가서 제 방에 있는 거로 다 해놓고 갔는데 여기 101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1분이 조금 더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끝날 때까지 그냥 그대로 해서 우리 옥중서신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옥중서신은 어디 쓴 거예요? 옥에서 썼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분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단 하나 예수전 하다가 갇힌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이야 뭐 어디 뭔데가 있거나 지금이야 뭐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화를 쓰든지 셀폰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편지는 뭐 한두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기록된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것만 먼저 딱 잡아내면은 보내는 사람 앞에 수식어가 있고요. 받는 사람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빌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서원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1절,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썼는지 혹시 아세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다니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진짜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20장 보시면 3년간 밤낮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키워놓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이제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1장 1절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 예, 보내는 사람 바울. 받는 사람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 에베소 교회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면서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냅니까? 바울이 보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예요? 이렇게 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장로님이 됐습니다. 집사님이 됐습니다. 권사님이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까? 그럴 때 성경 앞뒤 좌우로 다 찾아봐도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장 1절 제일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뜻으로.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요.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살까? 내가 교회에서 왜 이 직분을 맡았을까? 내가 왜 찬양들을 하고? 내가 왜 교사를 할까? 당회에서 임명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도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럼 그거는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거는 골로새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뭐 이건 너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 누가 썼습니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됐는데 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두 번째 이런 게 있기를 빈다 그러는 게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바울 편지에는 거의 다 이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에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당신들에게 은혜와 뭐요? 평강. 이거는 붙어 다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붙어 다니는데 순서가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샬롬이 있으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예,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슴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누가 내 가슴속에 확 불을 질러 넣든지 막 화딱지가 나든지 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식은요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화딱지가 나서 이게 오래 막 간다든지 막 신경질 나는 일이 막 주체할 수 없다든지 하면은 이거 성경 잘 모르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순간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왜 그래? 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지지? 깨어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요? 은혜를 받은 자는 뒤에 반드시 뭐예요? 평강.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만약에 지금 마음속에 편하지 않고 샬롬이 없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분 지금 어디서 이거 쓴다 그랬습니까?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제 깜빵에서 씁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저기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나 사도된 바울은 저기 당신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얼마나 좋은지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깜빵에서 그 축축한 데서 막 힘든 곳에서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평강.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가슴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슴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게,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평강입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혹시 우리의 지금 우리 성경대학이 지금 17기인데 처음 성경대학 나와보신 분 계세요? 처음 성경대학을 처음 나와봤다. 좀 계시네. 옛날에 우리 제가 어릴 때는 교회 처음 나왔거나 이런 막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막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게 우리 어릴 때는 없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를 정확하게 적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기억이 끝까지 안 나대. 반가웁다 오늘 다시 새 동무가 생겨서. 불러보셨어요? 반가웁다 오늘 다시 새 동무가 생겨서 즐거우게 춤을 추며 놀아봅시다.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우리 그때 춤추고 놀겠어요. 근데 노래 가사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우리 서로 만날 때 머리 숙여줘라고 사랑으로 의지하며 지내봅시다. 근데 뒤에는 가사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불러보신 분 계세요? 야, 우리 교회는 2단인가? 왜 이런 걸 가르쳤나? 이거 안 배웠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뒤지면 행가나마 나오잖아요. 이거 안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이렇게 처음 오거나 무슨 모임 있을 때 처음 나오면은, 반가웁다, 오늘, 반갑다가 아니에요. 반가웁다. 오늘 다시 새동무가 생겨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 이거 가사가 잘 기억나는 분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제 마지막이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요 환영하고요. 우리 기자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면 그게 우리한테 진짜로 힘을 주고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이 들 때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고는 뭐라고 첫 마디를 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에베소서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감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이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서 모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럼 첫 마디가 뭘까? 첫 마디가 억울하다, 배고프다, 먹고 싶다, 커피, 콜라. 제가 군에 갔더니 훈련 받을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커피, 콜라. 그 다음에 이 닭, 튀김 닭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먹고 싶더라고. 첫 마디가 야 그런 거 먹고 싶다 이럴 것 같은데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거쳐간 자리를 보면은 그 거쳐간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변하더라고. 바뀌더라고.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도 바울 지나간 데마다요. 그리고는 그게 교회를 세우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자리는 바뀌었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매맞고 가는 곳마다 가슴이 들어가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바뀌고 감옥 속에서 찬송하리라도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귀중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감옥 속에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가면서 사람들을 뒤집어 놨을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이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는 어디 가도 흔들리질 않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죠. 이걸 받은 사람이라면 감옥에 있건 아니면 막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있건 내상이 안 올라가든 어떨 때는 막 좌절되고 힘든 일이 있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수많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 뒤집어놨더라고요. 다 바꿔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네모를 딱 한번 쳐놔보십시오. 네모를.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닌 장소를 보면요. 빌립보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도 가고 자기가 스쳐간 데가요. 어마어마하게 좋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Made in Rome, 로마제 최고의 명품들을 선교 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가신데 그런 보면 알잖아요. 대도시를 다니면서 문화가 아주 발달된 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취해지지 않고 어떻게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이 가슴 속에는 보니까 뭐가 하나 다른 게 들었더라고요. 세상이 그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 세상이 좋은 것 때문에 거기 멈춰서서 그래서 여기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지 않는 뭐가 가슴에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뭐요? 복. 그게 가슴에 있는 겁니다. 성경님, 지금 우리가 사는 유형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움켜쥐려고 막 나가는 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 다녀보면서 다 겪어보면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가슴에 있으니까 감방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방에 들어가서도 찬송하리로다. 이게 첫 마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론 이 편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말을 그냥 할 수가 있는가 봤더니 이분은 가슴 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가슴에 있더라고요. 우리도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에도 내 기분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딱 주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붙들어주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찬송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송하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더라고요. 거기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걸 찬송하자 그러더라고요. 13, 14절은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뻐하자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성령님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 해주시는가를 이렇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는요,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원래 바리새파잖아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석학 밑에서 아주 천재적인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예수 믿는 눈으로 그걸 보니까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단어들도 쓰고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그 복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바울에게만 주셨을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뭘까?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찬송하리로라 그러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4절 곧 창세전에, 창세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그 표시를 좀 해놓을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뭔지 봤더니 사람이 택한 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사람 머리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어느 영역에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 영역에서만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영역에서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그러고 이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나를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배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걸 아시고 나를 창세전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셨다고. 나를 택하셨다고. 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야. 이런 믿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벌써 택해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아시고 바울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허미 없게 하시려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거룩하고 허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하사. 또 이거 신학적 아주 어려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시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택, 예정.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나를 사랑해서 나는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예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우리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뭐해서? 선택하사. 흔들림이 없잖아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끌고 가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안 흔들리잖아요. 사도 바울같이요. 딱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진짜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굴한 내용들이 흘러가지만 이 표현들이 있지만은요. 이거 일일이 다 뭐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나라는 더럽고 이 부족한 놈을 창세전에 뭐해서? 선택해서. 그리고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정해서 하나님의 누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딱딱한 내용이지만은요, 이게 사도바울 자기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믿는 사람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그렇게 감격입니다. 혹시 세상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날 알아준 적 있습니까? 제가 신방에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분들 막 그런 얘기, 그거 제가 험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막 대단한 사람이 자기하고 친하고 대단한 사람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자랑하세요. 그 뭐 우리 본성이 그런 거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대단한 누구요? 사람. 만약에 막 클린턴이 저를 한번 보자 그랬거나 오바마가 저를 보자 그랬으면 저 아마 막 가슴에 콩당콩당 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거 어쩌면 막 슬쩍슬쩍 자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미리부터 알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누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제가 왜 이 표현을 고리로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면요, 이게 굵은 고리가 우리 가슴 속에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도록 예정하시고, 그리고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속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하고 무슨 차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 겉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다른 거 있잖아요. 속은요, 세상을 안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고 로마까지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물들을 다 봤잖아요. 최고의 지성인들을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절대로 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저 하늘나라 바라보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갈 곳을 알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찬송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십시오.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줍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 내가 잘생겼다? 내가 교육을 받았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삼아주는 거 아니더라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거는 뭐라고요? 거저. 공짜로. 저랑 따라하십니다. 공짜로. 거저. 예,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참여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딱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럼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7절요. 이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꽤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씁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1세기 때, 우리는 다 알지만요, 1세기 때는 지금같이 성경도 이렇게 밝히 있지 않았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설교도 이렇게 많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내용을 담아서 가슴에 넣게.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보는 이유는 우리 거를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10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풀려났어요? 대답 안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생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열 재앙을 내리셨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맞으면서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요, 풀어주질 않았어. 언제 풀어줬습니까? 열 번째 재앙이잖아요. 열 번째 재앙 내용이 뭡니까? 그게 피가 동원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집마다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출애굽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구원은 뭡니까? 그러면 피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다보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사함.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교회 잘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뭐로 묻는다 그랬습니까? 생명으로 묻는다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우리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값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목숨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받으시옵소서. 저를 택해주시고 저를 예정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원래 이런 걸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가도 잘 보면요, 쉽게 돼 있고요. 잘 보면 굉장히 고마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8절 보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넘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넘치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본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말씀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렇게 넘치게 해서, 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급빛음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뭔가 예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를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찬미해야 됩니까? 그분이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 나쁜 사람 없잖아요. 저도 대충 보여요. 제가 여기 안경이 두 개 있는데, 하나 지금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그 안경은 딱 끼면요, 저 뒤에 있는 분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새까만 안경 제가 딱 썼을 때는, 아, 목사님이 감시하려 그러는구나. 그러면 맞아요. 우리 여기, 우리 이 눈 있잖아요. 이 눈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거는 그 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떠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고 찬양이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뜻을 정해놓고 예정한 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10절 보시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데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요. 이런 통일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어? 예정을 입어. 자꾸 이런 얘기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게 있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내 뜻대로 믿었으면요 이거 흔들리잖아요. 이거 아세요? 상대 여러분들 자동차 사러 다녀보셨어요? 가게 보러 다녀보셨어요? 그 내가 내 뜻대로 와이프하고 죄송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하고 같이 막 다니면 저 가게 살까 이 사기 우리 뜻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살라 그러면 얼마나 흔들립니까? 저 가게 봤는데 저 가게 보면 저 가게 좋을 것 같아서 흔들렸다고. 자동차도 이 모델 살라 그랬다가 저면 우리 뜻대로 하려 그러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것과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결국은 찬송하게 하더라.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도 사람을 만나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죠. 저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거 하나만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무엇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아까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찬송 그랬잖아요. 그렇죠? 6절 한번 보실래요? 왜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하시고 예수 믿게 했습니까?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미하게. 12절 왜 우리 예수 믿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무엇이 찬송이. 그러니까 선택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끊임없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찬송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지만 그걸 우리가 그냥 일상말로 할 때는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생명 주셔서 뭐 이리저리.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너무 지금 막 힘든 일이 있고 이러면 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내가 막 싫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왜요?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내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찬미해야 됩니다. 찬미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찬미의 내용은 감사잖아요. 이제 12, 13 말씀 보겠습니다. 13, 14.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았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서 또 구속함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또 찬송하게 했는데 그럼 성령님은 이제 13, 14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귀중한 사역을 단어로 표현하면 여기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인치심을. 인친다는 게 뭐예요? 씰 하는 거잖아요. 개런티 하는 거잖아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준 거를 우리는 그걸 막 믿어요 그래도 흔들리는데 성령님께서 꽝 그리고 개런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 죽을 때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아. 내가 보증해 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딱딱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그러면 인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인침. 인침.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꽝 그리고 이렇게 사인해주고 인을 딱 쳐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성경 보시지 않아도 지금 이제 요만큼 정도 읽어갔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찬미하라 그러는.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 인치는 것 같잖아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꽝 인치줘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까닭에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미. 성부 하나님 찬미, 성자 하나님 찬미, 성령 하나님 찬미. 이거를 지금 어디서 얘기합니까? 감옥에서. 아,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는 만큼 어려운 분 안 계세요.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더 감격 있게 우리는 찬미하셔야 됩니다. 오늘 매상 좀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좀 억센된 분 계실지 혹시 모르겠어요. 몸이 조금 불편한 분, 내 뜻대로 안 된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 나을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감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 다 그러고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성부 하나님. 누구를 찬송합니까? 성자 하나님. 누구를 찬송합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왜 찬송합니까? 그분이 나를 택했더라고. 그분이 나를 예정했더라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찬송하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피를 가지고 내 죄를 구속해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찬송하자. 그러고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인치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침. 인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떨 때는 질퍽거릴 때도 있지만은요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일단 피곤하신 몸들 나가셔서요 커피 마시고 또 쉬시다가 지금 저 시기가 25분인데요 우리 43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45분이면 5분이고 40분이면 40분이지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그거 제 마음이니까요. 43분에 여기 모이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딱딱한 내용들을 살펴보지만 가슴 속에 잘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지금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밤에 잠을 주무실 때에 확연하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혹 손님을 대하며 장사하다가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시 쉽니다. 쉬는 것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재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간식으로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기도에 붙들어주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하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이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성도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염려가 돼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인 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자기에게 잘 적용시키고 자녀들에게 잘 적용시키고 교육을 시키셔도요,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셨습니까? 나를 창세전에 뭐 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찬송하게 하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더라고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되셔서 그 성령님을 우리로 찬미하게 하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15절 들어가 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을? 사랑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원래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앵간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앵간하면 사람들 다 옥에 넣으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도 사랑한 그 사랑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를 먼저 사랑 못하는 사람은, 또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구원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조차도 의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래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 내용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무엇에 계시의, 계시의,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계시의 정신을. 계시가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로 가고 계시하잖아요. 계시가, 계시. 계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막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계시는 누군가가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계시입니다. 누가 계시 봤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법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앞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기도 답답하고 힘이 들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를 때는요, 이 말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법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인지, 인생이 어느 길로 가는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 주의 뜻, 주의 은혜, 영적인 것, 이런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마음 무엇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 눈은 두 개잖아요. 눈은 우리 그냥 이 눈이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눈이 있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계도 몇 개라 그랬습니까? 시계도 두 개입니다. 왜 두 개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계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하나님 시간도 있더라고. 하나님 시계도 있더라고. 하나님 시계. 참 우리 시계하고 하나님 시계하고 다를 때 참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을요? 눈을. 한번 보실래요? 18절. 너희 마음 눈을 어떻게? 밝히사. 우리 영안을 뜨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눈을 뜨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목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목. 집사님 뭐 하나 띄워 보여줄래요? 이게 제목이 뭐 같아요? 처음 봐요? 불 끄고 한번 보여주세요. 김홍원 장로님 뒤에 불 한번 꺼주실래요? 예. 탁탁탁. 이제 불이 꺼졌습니다. 뭐 같아요? 이거 제목은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이게 조각품이에요. 이 조각품이라기보다는 이거 피카소가 만들었어요. 이 가격이 하면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3천만 불이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그 3천만 불이면 얼마예요? 300억? 3천만 불이면 300억인가? 30억인가? 300억, 하여튼 하고, 우리 돈 별로 관심 없으니까, 목돈 주면 받지만, 남돈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그 귀찮네. 그죠? 우리 돈 같으면 밤새도록 써야 되는데. 이거 뭐로 만들었나 하면요. 1942년, 1943년,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피카소가 쓰레기장 있는 데를 가서 뭘 이렇게 뒤지는데, 거기에, 요게 자전거 안장이에요. 자전거 안장이고, 요게 자전거 손잡이에요. 요거 두 개만 갖다가 두 개 딱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얼마라고요? 재료값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재료값은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정신없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왜 비쌉니까? 이제, 이렇게 쓰레기지만, 누군가 만졌더니, 어떤 사람이 만졌더니,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만져서 이렇게 만들면요, 절대로 가격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장로님 불 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내놓을 것도 없고요. 다 이런 존재들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우리를 만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뭔가 만들었어.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줘. 세상에 그같이 보람되고 가치이고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쓰레기를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지니까요, 이런 작품이 되면서,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지니까 3천만 달러더라고요. 3천만 달러가. 똑같은 원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적용이 되는 거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냄새나고 쓰레기 같고 더럽고 그런 존재들을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요, 예정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더러운 노래들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또 성경을 보니까 찬송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머리로는 믿어지지가 않고,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쳐주셔서 보증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또 찬송하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뒤로 가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그걸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런 거 택해가지고 뭐 황소 대가리인지 황소 머리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조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저도 이걸 보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구만. 근데 뭐 이게 제 손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살 돈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한번 보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더 가치가 있더라. 자전거 이 손잡이하고요, 자전거 엉덩이에 앉는 이게 이 거장의 손에 의해서 떡 붙여지니까 딴 거 안 했대요. 용접만 했대요. 두 개 갖다 용접만 했대요. 피카를 보니까. 그런데도 막 이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셔가지고 찬송하게 했다. 그게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뉴욕 생활하시고 이민 생활하시면서 흔들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정했다, 택해정했다, 예수 믿게 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어떻게 했다고? 성령님으로 인쳤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교회에 있는 심령들 마음에 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한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그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10시라서요. 제가 그 뒤에 남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빨라질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에베소서를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좀 딱딱할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도 성경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어려워서 이게 너무 딱딱하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이제 밥을 먹어보면 어떨 때 막 아파가지고 죽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죽이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어떻게 밥이 맛있어요? 그쵸? 밥이 맛있어요. 죽은요, 맛이 별로 없어요. 죽은 맛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딱딱한 밥을 드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고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고 내 거로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 옥중선신 끝날 때 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끼리 두면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질 텐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 또 나와서 우리 반갑게 또 즐겁게 때로는 딱딱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또 이해 폭을 넓혀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세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하나님,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 보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